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저들을 모아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두루 행하사 우리 마음을 주의 뜻과 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빌립보서 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예,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중동 문제가 세계적인 어떤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어차피 이제 중동 쪽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이제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죠?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됐나요? 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열두 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을 부르셨다 하는 이제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선민인 건 맞는데 그들이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잖아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현재 너희들은 뭔가의 종이 돼 있다. 이제 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가장 큰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하고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신앙하고 그 차이점을 조금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몇 살에 그 이삭을 낳았냐면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살에 자식 낳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어떤 그 일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가 어떠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죽은 것과 같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100살이 됐으면 그저 거의 이제 마른 나무토막 아니겠어요? 예? 아, 거의 마른 나무토막이죠. 자, 여자가 90살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여성이라고 보기가, 제 편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자 나이 90살이 되면은 거의 이제 그 여성이라고 보기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성적인 의미에서 여성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상실해 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 이거는 나하고 사라가 낳은 거야. 절대 이렇게 말못할 거예요. 이삭은 우리가 낳긴 했어도 우리의 열매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이삭이 나온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이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거를 선언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이란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걸 내세우는 게 선민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이 선민의식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라고 말하고는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울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나는 100살이나 돼서 죽은 자와 같았다. 내 아내 사라도 90이 돼서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자기를 구분하는 표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금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문제 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중요시했냐면 할례라는 육체의 표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본인도 할례를 하고 그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했지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나요? 예. 여기 올라서면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했지만 그 뭐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육체의 표로 나타낸 것일 뿐이지 그 할례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그 이전에 마음에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고 그 믿음을 육체의 표로 구분하게 한 것이 할례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만 이어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것이 전수돼야 제대로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는 전승이 돼서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육체는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삭이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는 전승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육체의 할례를 행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전승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제로 이걸 이제 그 바울이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이 이삭 전에 낳은 자식이 있었죠. 누구였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하갈이라는 그 이집트의 여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의 씨라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씨라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의 아들도 형이 에서잖아요. 그죠? 야곱과 에서. 근데 형 에서는 분명히 이삭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씨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는 혈통과 연관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자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 표현을 하고 있죠. 1장 13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씨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믿음의 씨가 돼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그 믿는 사람이 낳은 애들을 뭐라고 그러죠? 성장하면? 아, 모태신앙. 근데 여러분, 그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보면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도 혈통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뭐 이삭이 내려왔어도 하나님 인정 안 하시잖아요. 각자 개별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신앙이 있었다. 그거는 성경적인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자, 그래서 그럼 성경적인 진정한 할례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자, 굳이 할례자를 따진다고 하자면은 몸에 살갗을 베어낸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을 베어낸 사람. 그죠? 육체의 표가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베어낸 사람.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굳이 말하자면 진짜 할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5절부터 보면은 자기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이 있었다. 이제 뭐였습니까? 5절부터 보면 자기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그 모습을 따른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이 베냐민 지파는 어쨌든 그 사울 왕족 그런 계통 아닙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이 바울은 굉장히 잘 보존된 유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성이 강했습니까? 그 다음에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나 또 율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의 앞에서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그죠? 여러분, 배설물은 잘 보관해놔야 되는 겁니까?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까? 자,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좀 유치한 거잖아요. 너무나 뭐에 안 맞는 거죠. 진정한 할례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이지. 나는 저 이방인들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거는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이 뭔지, 그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뭔지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이 제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열두 지파를 거쳐 제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이 됐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개인도 제사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예 제사장 민족으로 택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이방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그 내용이 성경 어디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였다는 내용. 그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5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관심하시고 이방인들은 무시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제사장 왕국으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본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의도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아,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저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하고 구분짓고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는 쪽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의도로 이 유대인들이 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나중에 보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예, 이런 복음은 철저히 육신을 깨뜨리고 제거하고 죽이고 주님을 세우는 곳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세우는 쪽으로 완전히 마음이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복음하고는 상극이죠. 마음의 구조 자체가. 네. 그래서 이 아무리 귀한 은혜와 선물이라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가면 변질이 됩니다. 얘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타락했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뭐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세습을 하는데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그 담임 목사의 아내라는 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 갖고 읽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느냐.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회사예요. 회사. 고생해 갖고 이 규모를 키워 놓은 회사예요. 그걸 어떻게 남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이루신 교회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의 아내로 있으니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다 뭐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부패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세계가 그 안에는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보면요 굉장히 복음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도 굉장히 가로막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오전 말씀도 선포해야 돼서 이제 이것과 이어서 그 오전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정말 이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또 그로 인해 생긴 선입견 이런 것들이 그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라는 왕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왕이 말년에 병에 걸렸는데 병명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갈 무렵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히스기야를 데려가려고 하셨는데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표적으로 어떤 표적을 주셨냐면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는 표적을 주셨어요. 지금 이거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자연의 순리를 하나님이 역행하는 해 그림자, 옛날에는 해시계잖아요. 지금 같은 시계가 없으니까. 근데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누가 왔냐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러니까 병문안을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10도를 돌려서라까지라도 표적을 주면서 여러분을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누가 병문안을 왔어요. 자, 우리 장예림 자매가 젊은 나이에 꼴가닥 할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근데 하나님이 뭐 너무너무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장예림 자매 살려주시고, 100세까지 살게 해주마,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젊어서 15년 하려고 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병문안 사신을 보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 장예림 자매나 우리 장영재님이 그 사신단에게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예, 오전에 회전이 빨리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 완전히 다 죽었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누구를 이야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살아나서 뭘 했냐면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보물창고들 자랑을 했습니다. 예? 자기 보물창고. 자기 관할하에 있는 건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세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네가 자랑한 게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는 뭐 그게 큰 문제인가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를 굉장히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전혀 다르고 정반대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혀 자기 모습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지금도 이러고 있으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자신 속에 도취되면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마음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혈통만 남았고 할례라는 외적 표만 남았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영적 신앙,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결여된 상태로 오히려 아브라함은 육체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를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자기의 도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은혜를 입었을 때, 남에게 없는 은사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성취되고 잘 됐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잘 정리되고 다스려져서 여전히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